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욥기는 비크리스천 문학도들도 공히 인정하는 위대한 문학 작품입니다. 욥기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작과 끝부분, 곧 1장 2장과 마지막 42장 후반부는 산문으로 쓰여 있고 중간 부분 3장서부터 42장 전반부까지는 시로 쓰여져 있습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욥에 초점을 맞추어서 볼 때 산문 부분에서는 고난을 인내하며 견디는 의인 욥이 기록되어 있고 시 부분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씨름하는 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1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욥기 기자는 1절에서 욥기의 주인공을 소개하면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다는 말은 흠이 없고 곧바르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아들이 일곱이요 딸이 셋이라고 합니다. 7과 3은 모두 온전한 숫자입니다. 자녀의 축복을 받되 완전한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이 있었고 종도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동방에서 가장 큰 거부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들이 돌아가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고 세 누이도 청해서 같이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욥의 자녀들은 모두 의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욥은 자녀들의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을 성결케 하고 행여나 아들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자녀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진정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욥기 기자는 이 말을 하면서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의 평상의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욥은 당시에 그리고 시대와 문화와 종교를 초월해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축복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상에서의 욥과 욥의 삶을 기술한 욥기 기자는 이제 천상 궁전으로 카메라를 옮겨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회의를 기록합니다. 1장 6절서부터 12절을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아련하고 사단도 그들과 같이 섭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땅에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녀온 후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고 물으시면서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자 사단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대는데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그 손으로 하시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분명히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리라고 반박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현세의 축복을 물리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 하나님은 사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네가 욥을 칠 것을 허락하니 네 말이 옳은가 한번 보자고 하십니다. 장면은 다시 땅으로 바뀌어서 사단은 실제로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먼저 남쪽으로부터 스바의 약탈꾼들을 동원해서 욥의 소들을 탈취하고 소를 돌보는 모든 종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종이 욥에게 이 비보를 전하고 있는 도중에 이번에는 다른 종이 와서 이번에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천재가 일어나서 양떼들과 양치는 종들을 다 죽였다고 전합니다. 이 보고를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번에는 북쪽으로부터 갈대아 노략군들이 와서 약떼들을 탈취하고 돌보는 종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동물들이 다 탈취당하고 죽고 종들도 거의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이번에는 다른 종이 와서 욥의 자녀들이 잔치하던 중에 대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모두 죽었다고 전합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종을 잃고 모든 자녀를 잃은 겁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비극이 한꺼번에 일어난 겁니다. 이 보고를 듣자 욥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욥은 조용히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밉니다. 너무나 슬프고 비탄에 잠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졸지에 빈털터리가 된 것을 괴로워하지 않고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 모든 놀라운 일을 마음대로 일으키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욥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기자는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씀하신 대로 욥은 진정 흠이 없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인 것이 욥은 믿음에 진실한 사람인 것이 입증된 겁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옳았고 사단의 평가는 틀렸음이 판명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1절을 보면 천상궁전에서 또 다시 회의가 열립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와 같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천사들과 사단이 같이 여호와 앞에 섭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사단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시고 사단은 땅에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첫 번째 회의에서 하셨던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똑같은 코멘트를 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첫 번째 회의에서 하시지 않았던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네가 나를 선동하여 이유 없이 내가 그를 쳤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고결성을 지켰다고 하십니다. 우리말 번역은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로 치게 하였어도 라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은 네가 나를 선동하여 내가 그를 쳤어도 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차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사단에게 허용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욥을 치신 것은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의 에이전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획이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욥이 여전히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단에게 내가 틀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자 사단은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반박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여기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하는 것은 skin for skin, 이것을 직역한 것인데 물론 skin은 몸의 가죽, 피부를 의미하고 몸의 가죽은 종종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의도한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욥은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다른 생명들을 포기한 것뿐이라고 바꾼 것뿐이라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다시 도전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때는 정녕 주의 면전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이 말을 듣자 하나님은 또 허락하십니다.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이번에는 그의 소유물이나 그의 종들이나 자식들이 아니라 그 자신을 쳐보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곧 나가서 욥을 치는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에게 왕에게 내리신 여섯 번째 재앙으로 칩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모든 악한 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일을 한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온몸에 악창이 나자 욥은 자신이 살고 있던 성 밖으로 나가서 잿더미에 앉습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내다버린 재와 기와 조각들과 다른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에 앉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옆에 있는 기와 조각을 집어서 몸을 벅벅 긁습니다. 몸이 상하는 것보다 고통을 줄이는 것이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악창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을 보면 욥의 친구들은 그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하고 또 7장 5절을 보면 구더기와 흙조각으로 옷을 입었고 피부는 깨지고 터졌다고 하고 30장을 보면 피부가 꺼멓게 되고 벗겨지고 뼈가 열로 탔다고 하고 또 7장과 30장을 보면 밤에 뼈가 쑤시고 아픔이 쉬지 않고 잠을 못 자고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잠이 들어 수심을 풀까 하면 꿈과 이상으로 놀라게 되고 두렵게 되고 숨이 막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쉬는 숨을 아내가 싫어하고 피부와 살이 뼈에 완전히 붙어버렸다고 합니다. 욥은 성 밖으로 나가서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벅벅 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자 욥의 아내가 그에게 이릅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같은 말씀입니다. 네가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그래도 욥은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욥의 아내가 욥에게 사단을 대신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고. 아무 이유 없이 너를 그렇게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왜 믿고 신뢰하냐고. 차라리 그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것이 더 낫지 않냐고 합니다. 욥의 아내는 욥을 진정 생각해서 이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회복하고 부를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도로 말했건 그녀의 말을 따르는 것은 믿음을 버리는 것을 의미했고 사단의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욥은 극도로 괴로웠지만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꾸짖습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여기 쓰인 히브리어 표현은 가장 강한 풀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라는 것을 우리 시편을 통해서 잘 압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리고 욥은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빼앗으실 수도 있다는 권리를 인정했는데 이번에는 복뿐만 아니라 화도 주실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불평과 불만도 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묵상하는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에 왜 이 말씀을 묵상하는가?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경외하면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조엘 오스틴과 T.D. 제이크와 같은 소위 번영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지금 주님은 누구를 사단의 손에 붙이셨다고 하시는가? 욥을 붙이셨다고 하십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와 같은 자가 없다고 하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에스겔서 14장 14절에서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선진으로 꼽힌 세 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단의 손에 붙이셔서 그를 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 역사상 가장 의인이었던 의인 가운데 의인이었던 욥에게 역사상 가장 비참한 재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의인 가운데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자녀와 모든 소유를 잃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욥은 의인 가운데 의인이었기에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자랑했기에 욥이 사단이 욥을 지명하고 그를 치겠다고 하나님께 제의를 했습니다. 성경은 시종일관하게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사는 자는 이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하신 말씀 잘 압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물론 주님을 제대로 따라다니지 않으면 핍박받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얘기는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다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궁중에서 긴 옷을 입고 연락했지만 모든 참 선지자들은 불에 타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돌 맞아 죽고 톱에 썰려 죽은 것 우리가 구약 선지서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잘 압니다. 의인 가운데 의인이셨던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형되셨고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순교당했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교부들 다 순교당한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구약의 인물이건 신약의 인물이건 의인들은 모두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까? 이 세상은 당분간이지만 제한적이지만 사단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단은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사단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입었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사단의 하수인인 우는 사자와 양의 탈을 쓴 늑대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사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왜 의인 가운데 의인을 사단의 손에 붙이셨는가? 욥은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했는가? 욥이 하나님께 항의하며 물었을 때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 욥기 3장서부터 37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잘 압니다. 대신 우주 만물과 자신이 만드신 동물들을 투어시켜 주시면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자신의 주권자 되심과 선하심을 욥이 스스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압니다. 그것은 욥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욥이 자신을 경외하는 것은 욥에게 내린 축복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 때문인 것을 욥의 믿음은 조건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로서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운행하시지만 자신의 백성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프로그램을 해주시지 않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무조건 자신에게 순종하게 하시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의지를 행사해서 우리 인간이 원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험으로 입증된 믿음만이 참 믿음이요 구원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욥과 같이 테스트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즉시 아비와 본토와 친척들을 떠나서 주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간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했던 그래서 믿음의 가장 큰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테스트하셨습니다. 욥이 순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테스트하셨듯이 아브라함도 테스트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고 시작합니다.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를 불러서 그가 25년 기다리던 끝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죽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삭을 묶어서 번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 가운데 의인들을 시험하시는가? 시험을 통해서 연단되고 입증된 믿음이 아니면은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과 씨름하는 가운데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욥기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창조주시요 보존주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주권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연단시켜 줍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길 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천상궁전에서 사단의 입을 막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긴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옆에 앉히셔서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시고 산 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킬 때 모두 의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며 영원한 지복의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면은 지상에서도 나중에 욥이 누렸던 것과 같은 그 곱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은 근원적으로 고난의 삶이라고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까불었듯이 우리를 까부르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울부짖는 사자들에게 둘러싸여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 말씀대로 까닭 없이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오늘 주님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의 손에 붙이실 수 있다고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하고 욥에게 말씀하셨듯이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를 정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피조물로서 유한합니다. 전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어주신 선 안에서만 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은 세상의 임금인 것이 사실이지만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지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유일한 궁극적인 주권자이시고 사단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놀아나는 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떨어지는 모든 시험과 고난 우리가 견딜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늘 고개를 들고 살아야 됩니다. 자신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살면 자신에게 처한 이 고난, 이 고난과 계속 싸우면서 시간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고 돈 낭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을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 나 중심적인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 옆에 있는 데를 이렇게 보고 특별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자신만 바라볼 때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근원적인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 영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큰 현실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의 싸움은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은 길 잃은 자의 비유가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 길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끝을 보면 전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길 잃은 양 하나가 돌아오고 그리고 잃었던 동전 하나를 찾을 때 하늘에서는 엄청난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단기 선교 갔다 왔다가 주님께 보고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디이다 하고 주님께 보고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단과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늘에서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거짓 복음 믿지 말아야 됩니다. 소위 얘기하는 번영의 복음, prosperity gospel이라는 거 믿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복음이기 때문에 모든 거짓 복음이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보지 않고 부분만 취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을 볼 때 신명기 28장 이후에 있는 말씀만 보면 큰일 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은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는다 말씀하시지만은 인과 응보의 원칙을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순종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그러한 재난을 당할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개를 같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그 안에서도 처음에는 저주에 관한 축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다음에는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하시되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곱빼기로 저주를 받는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믿지 않고 온전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오늘 제목을 보시면은 놀라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인 가운데 의인은 인 욥을 그렇게 가장 끔찍한 재난으로 치시는가.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전혀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원칙을 알면 지당한 말씀입니다. 왜 지당합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순전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예수 믿고 살면은 그저 주일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살면은 사단이 우리를 칠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온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려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막강한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제한적인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검만이 사단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광야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우리도 성령의 검으로 사단 마귀를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우리 모두 이제는 영의 눈이 밝아져서 고난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의를 보게 되고 그리고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내가 견딜 수 있도록 사단의 고난을 정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욥과 같이 믿음을 지킴으로 지상에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높임을 받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